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 질문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뭐 이런 의도가 담긴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하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선택 권한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는구나. 이게 은혜가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의 자유인데요.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는가? 롯이 뭘 선택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5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풍부해지고 롯도 풍부해지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결단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형과 형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롯이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처럼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대할 때 롯을 내 은혜를 받는 채무자, 은혜의 채무자로 롯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너만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재산 다 놔두고 너만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롯을 은혜의 채무자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은혜의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탁월한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야, 너는 내게 은혜 입은 자 아니야. 너, 나 따라와서 지금 부자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게 은혜를 받은 은혜의 채무자야. 이런 의식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아브라함이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의 채권자의 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생활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은혜의 채권의식에 있어요. 자, 며느리를 봐요. 야,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워서 너에게 아예 통째로 갖다 내가 바쳤는데 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죠? 며느리를 은혜의 채무자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은혜의 채권자로 대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과 딸을 대할 때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은요, 은혜의 채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은혜의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는 삼촌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아,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은혜였어요. 우리들이 대부분 사람을 대할 때, 여러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잘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의 행동을 때문에 괜히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은혜의 채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은혜의 채권의식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 당신이 그렇게 나를 대할 수 있느냐. 이거는 벌써 은혜의 채권의식에 내가 사로잡힌. 결국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결단한 게 누구에게나 은혜의 채권의식을 내려놓기로 결단한 거죠. 예. 누구도 내 은혜의 채무자로 만들지 않는 거죠. 그걸 참 제가 결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이거 보세요. 8절 9절을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채권의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겁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서로 화목하자는 겁니다. 번영보다 화목을 선택합니다. 예. 이 선택, 이 양보, 또 화목,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싸울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양보를 선택하면서 화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안겨주느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요. 여덟 가지 복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럼 반대로 이간시키는 자는 어떠는 거죠? 서로 이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사악한 일은요, 서로 이간시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어가서요, 벌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일컬음을 밟게 될 거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은 경남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나환자들 촌에서 사택이니까 살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독을 많이 맞았어요. 예. 나환자촌에서 학교 가니까 나환자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고 서럽게 이제 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됐죠. 그래서 한국말이 약간 어눌했잖아요. 영어가 더 편했고. 그런데 이분은 큰 설계회사의 오너예요. 오너이면서 미국은 이중직이 허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해요. 예. 그런 목회자인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고속도로 오죠.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차를 가위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냥 멈춘 뒤에 그냥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제 갔는데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판정을 받고 심장 이식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병실에는 그 목사님 혼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아주 딱 맞는 또 다른 환자가 있었어요. 더 급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순서가 목사님이 먼저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나보다 나하고 똑같은 체질을 가진 저분은 더 지금 위험하거든요. 더 긴급해요. 그 환자를 보고 자기가 이식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정에서 그분에게 양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분을 초청했죠. 왜?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가 창세기 12장 1절이거든요. 1절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거기가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녹과 함께 거기에서 벗어나 그 땅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거기가 애굽이었어요. 거기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어야 조카 너 우리 내려오길 너무 잘했지? 와 여기는 풍년이 들었네? 너무 잘했지? 그런데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부부관계냐고 어누이관계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면 내 목을 하고 데려갈 것 같아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누이 관계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 근데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누이 관계라니까. 이 꼴제비를 갖춰라. 그래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른 노래가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 그런데 깊은 밤에 왕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왜 오셨어요? 또 뭐가 필요해서 왔어요? 깨끼 여보시오. 어떻게 당신 부인을 누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뻔 봤어. 누구한테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뭐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은금 보화 주면서 빨리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13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뭘 체험했느냐면 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애굽 왕이 꼼짝 못하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요. 이 체험을 통해서 나는 이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나는 돼. 그래서 네가 우호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네가 우호해도 돼.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내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다. 나 사실 자식이 없어서 너를 아들 삼으려고 사실은 생각 많이 했어. 나는 네가 힘이 되고 의지가 됐어. 지금 이 순간에는 너다. 우리 서로 다투는 것보다 네는 없어도 난 주님이 함께 하면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신에게 했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선택했고 풍부보다 화목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10절과 11절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바로 기름진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은 풍요로운 환경만 바라봤고 그 속에 영성이나 도덕성, 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돔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죄악 속으로, 심판 속으로, 지옥의 심연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 내가 발을 딛지 않을 곳에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롯이 이제 비옥한 토지를 선택하고 아브라함 곁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가 떠났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돼. 막상 다 뜨고 난 다음에 그 외로움, 그 쓸쓸함,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세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허전하니? 쓸쓸하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래요. 여기서 땅 얘기가 딱 나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약속이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뭡니까? 땅. 그 땅이 있었어. 이 땅 하면 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약속,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할 때 딱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그때 약속하셨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내 약속을 붙들어. 이 말에 내 약속을 붙들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붙들어 너에게 약속한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 더 넓게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과 18절에서 아브라함아, 더 멀리 바라봐, 더 멀리 바라봐, 더 멀리 바라봐. 믿음은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언약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이 내게 하시는 거, 내게 주시는 건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어요. 나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바라는 실상입니다. 이것이 환상이고 이것이 꿈입니다. 꿈.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꿈이 돼요. 환상이 됩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그 약속이요 현실이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체험이요, 이것이 나의 체험이며 우리 모두의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사냥꾼이 아들과 함께 사냥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빠, 오늘 호랑이를 잡을까, 사자를 잡을까, 곰을 잡을까, 사슴을 잡을까 꿈을 꾸고 이제 산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사냥감을 찾아서 막 깊이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바람이 치기 시작한데 이건 정신이 없었어요. 옷이 다 젖었습니다. 아빠 얼어줄 것 같아. 그래서 사냥꾼은 아들을 데리고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옷은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척척한 옷, 바람이 차고 막 춥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춥고 어덜어덜어덜 떨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찬란한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비바람 몰아치는 폭풍 속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지? 우리가 추워서 호들호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지? 아들의 질문을 알아차리는 아버지의 명답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이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살펴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새 일을 행하리라. 아브라함아, 허전해하지 마. 쓸쓸해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 약속을 바라봐. 너와 함께한 나를 바라봐. 그리고 눈앞의 것만 보지 마. 더 넓게 봐.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더 멀리 바라봐. 믿음은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요셉을 봐도 그래요. 보디발의 노비로 팔려갈 때 요셉은 그 일망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 지키다가 애굽의 감옥에 들어갈 때 그는 이 막 감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가족 여러분, 누구에게나 채권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늘 점검하십시오. 발을 잘못 디뎠으면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롯이 떠난 후에 외롭고 쓸쓸할 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다가오셨고요.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외로우냐, 쓸쓸하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을 붙들어, 붙들어. 그리고 눈앞에 뵐 것만 보지 마. 더 멀리 봐. 더 넓게 봐. 이것이 오늘 설을 맞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덕담입니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능력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인데 아브라함처럼 쓸쓸하지는 않습니까? 외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를 바라봐 나는 너와 함께 있잖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붙잡아 그리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멀리 바라봐 믿음은 멀리 바라보는 거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다가와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왜 섭섭해하니 네가 은혜의 채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냥 네가 그냥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야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은혜의 채권의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은혜의 채권의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 죄악의 심연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간 것 같을 때 하나님 빨리 발베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내게 다가와 나를 바라봐 나는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에게 했던 언약을 붙들어 그리고 절대로 눈앞에 것만 보지마 동생 앞목을 바라봐 그리고 믿음은 멀리 바라보는 거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